네, 드디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앞에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고 여호와 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였다 그랬고요. 그도 같이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오늘 본문에도 보았던 것처럼 21절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왕으로 선출되고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진 보따리 뒤에 숨을 만큼 사실은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말을 이렇게 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에 서기만 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지금도요. 그냥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앞에 가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 마음이 떨리고 얼굴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막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서기만 하면 그냥 다리에 딱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와 같이 사울을 부르실 때는 분명 사울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리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은혜가 바로 왕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계획에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미 왕으로 예선에 놓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 선출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처럼 이제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지금 이렇게 예선에 놓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 뽑기 방식으로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비 뽑기 방식은 잠언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준비됐나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준비 안 됐으면 준비되면 떼어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이 아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쭉 뽑았더니 모든 지파가 가까이 와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그들 가족별로 그 이제 족속별로 쭉또 나오게 했더니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선에 놓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떡을 받기도 하고 이미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아, 이 사울이 다음 왕으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뽑힐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쭉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비는 그들이 뽑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사울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대통령 뽑을 때 내가 원해서 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뽑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내가 원하지 아니해서도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또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안정해야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하여튼 행정적인, 뭐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육적인 것도 역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사무엘은 다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비록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을 세우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거 때를 쓰고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래도 왕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신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곧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행한 행동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런데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폐위되었다시피 그렇게 해버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인도하신 분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나라에 또 교회에 뭐 사람을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지금 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21절, 22절에 보니까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봐보십시오. 자,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했어요. 키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 사람이 짐 보따리 뒤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꼴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 쓰시겠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일꾼을 삼으시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꾸 숨어있는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라고 자꾸 숨어있는 모습이 마치 사울의 모습처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자신이 없죠.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격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 순종하고 아멘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그 일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사울이 아니어도 아니 왕 될 사람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일 하게 하실 수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된 것, 자기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 상급. 그러니까 이 상급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내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숨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오히려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당당하게,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말을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분량부에는 27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출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뽑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짐 보따리 뒤에 숨은 그런 모습 보고 아니 저렇게 겁쟁이를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회 때 역대상 8장과 역대상 9장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의 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족보 중에 이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울이 어디에 속했냐면 기브온에 속했던 기브온 지파. 이 기브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 두려워서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함유족도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 원래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저 가문에서 어떻게 우리 왕을 낼 수 있느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출신이든지 학벌이든지 가진 것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봤든지 이 불량배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불량배다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배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쓰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은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연약했잖아요. 연약해서 두려워서 짐 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왕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사울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세우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사람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불량배. 오늘 이 불량배는 어떤 깡패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편입견을 가지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불량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도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왕노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